마가복음 63번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 12번째. 주 예수님은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십니다.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분의 생활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뿌리셨습니다. 이 씨는 3일 하나님의 체현인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3일 하나님을 흑인 믿는 이들 안으로 뿌리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삶을 사역하시며 살고 있었을 때 그분은 씨이신 그분 자신을 그 안으로 뿌릴 땅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이 땅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모은 사람 중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베드로를 그분의 주머니에 넣었으며 이 흙을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갖고 다니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는 주 예수께서 3일 하나님을 흑인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뿌리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그분은 흙을 수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부르신 자인 베드로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는 좋고 나쁜 일에서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또는 주님을 부인하는 데서 앞장을 섰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있어서도 선두였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못 박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천사는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베드로를 알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확실히 우리의 대표였습니다. 흙의 상태. 마가복음은 3일 하나님을 흙인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뿌리는 분이신 주님을 묘사할 뿐 아니라 또한 이 흙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사례들은 그 흙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13사람과 연관이 있는 12가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12가지 사례 중 4가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모은 흙이 귀신에게 점령되고 잡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종류의 귀신에게 붙잡혀 있지 않았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약의 귀신들과 도박의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상황을 관찰해 볼 때 우리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흙으로서 모으려고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체험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이 우리의 귀신을 내어 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2가지 사례들은 한 개인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례들은 한 개인의 종합적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보시기에 그분의 흑인 모든 사람들은 이들 12가지 사례들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병이 걸렸던 베드로 장모의 사례는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열병이 있는 자들임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 당신의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우리 모두는 한때 높은 열병에 걸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럽고 오염된 자들, 즉 문둥병자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중풍병 들리고 말라버린 상태여서 하나님 앞에서 걷거나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와 특별한 치료. 비록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였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은 우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의해 묘사된 사람은 치료되었으며 더 이상 비정상적인 온도가 아니고 더 이상 중풍병 걸리거나 마른 자들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순서에 의하면 일반적인 치료로 묘사된 사례들 후에 우리는 듣는 기관과 말하는 기관과 보는 기관으로 명명된 특별한 치료를 묘사하는 세 가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8장 전에 흙은 수집되었으며 제자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여전히 보거나 듣거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특별한 기관, 즉 보고 듣고 말하는 기관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가지 소경의 사례.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소경이 치료되는 두 가지 특별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벳세다에 있는 소경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고 그에게 안수한 후 무엇이 보이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주님이 그에게 다시 안수하심에 그 사람이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았다. 소경을 치료한 직후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에 가셨습니다. 노정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침례자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의 보는 기관을 치료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소경을 치료하는 두 번째 사례는 소경 바디메오의 사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 중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주께서 다루신 직후에 이 사건이 온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장님이었으며 주님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보고 듣고 말하는 기관들이 치료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치하심. 8장으로부터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그분의 놀라운 부활을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세 차례나 그분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분의 어떠하심에 관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산 위에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베드로는 앞장서서 주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구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일들이 1장에서 주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베드로의 제안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며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관점에서는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전체적이며 우주적인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분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체하셔야 합니다. 즉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1장에서 끝나고 장사된 옛 것들을 대체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은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대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음.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씨이신 삼일 하나님을 그 안으로 뿌리는 흙이 되도록 모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보고 듣고 말하는 기관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후에 그분은 자신이 시험받고 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흙을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흙을 자신과 함께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부활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바울 서신의 관점에서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고 그분 안으로 침례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정확한 것이며 신약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4절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관한 말씀, 즉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에베소서 1장의 빛안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영원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분 안으로 넣어진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그분 안으로 넣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홀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당신을 넣으셨으며 그분이 침례 받으셨을 때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이것을 본다면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에서 주 예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나 또한 침례 받았습니다. 그분이 요단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나는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제시되어 있는 조망을 본다면 우리가 요단에서 주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관한 바울의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장사되었을 때 우리 역시 장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계시입니다. 비록 이 복음서가 그분의 출생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 있는 강조점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합당한 정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열네 서신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두 삼일 하나님을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뿌리는 삶을 사셨던 분이신 주 예수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수집한 흙인 제자들은 마가복음에서 여러 다른 사례들로 묘사된 상태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열병에 걸려 있었으며 더럽혀져 있었으며 중풍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일반적인 방법과 특수한 방법으로 치료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보고 듣고 말하는 기관들이 치료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부르신 후에 그분은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이라는 흙을 그분과 함께 이끄셨을 때 그분은 자신을 흙 안으로 뿌리고 계셨습니다. 주 예수의 재산출. 사도행전은 곧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연속입니다. 사도행전 처음 두 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120명이 주 예수의 재산출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논쟁했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아무도 누가 크냐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동심합의하여 계속 열흘간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오직 그들의 생명으로 그들 안에 부활한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이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능력이 위로부터 제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 예수의 증가와 확장과 발전과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끄셨으며 그분 자신을 그들 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으로 대치되었으며 그분으로 적셔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분의 증가와 계속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120명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문화나 종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윤리와 도덕이나 철학이나 성격의 개선의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것을 위해 살았듯이 사도행전에 있는 120명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과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한 삶과는 대조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야고보는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는 생활에서 빗나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우리는 단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는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우리는 주로 구약에 따른 생활, 즉 종교와 윤리에 따른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 교리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 메시지에서의 우리의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은 오늘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 의해 그분으로 적셔져 신성한 분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진된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위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이 생명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생활 안으로 이끌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념과 삶에서 혁신이 필요합니다.